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산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산은 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하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결산은 계획된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성취되어졌는가라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는 일입니다. 또한 이 결산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본과 함께 동시에 또 다른 시작점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가실 길, 즉 십자가의 길이 멀지 않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의 삶의 결산점 앞에서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결산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산 이후에는 결산에 대한 우리 주님의 평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합니다. 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갑니다. 아마 농부는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출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추수의 때가 되매 이제 주인은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소출의 얼마를 받아오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종들을 보면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러한 농부들을 바로 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밭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 대한 모든 일을 다 했으니 대가를 내라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다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일에 대하여서 특별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은 마지막 말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은 공경하고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때 이 농부들은 생각합니다.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고라고 말합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주인의 것이 자신의 것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농부들은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를 묻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자기 아들을 죽인 이 농부들을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대해야 마땅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는 내 백성을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러내어서 그 백성들을 자기의 나라인 가나안 땅에 있게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더 이상 애굽의 압제 아래 있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인쳐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과 동일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생각해 보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로 생각해 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 땅에 나타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버린 것입니다. 내가 내 나라를 빼앗아 너에게 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야훼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거절하고 자기 아들을 거절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야훼 하나님은 자신을 거절한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야훼 하나님은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주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야훼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거절하고 자기 아들을 거절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언약 안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 편에서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백성들은 거기에 아멘이라고 화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단지 하나님만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이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만 칼을 휘두르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표현에서 보면 정당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칼을 휘두렸다라는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대로 이해하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칼을 휘두르실 때에 당신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처럼 내 힘으로 무조건 휘둘렸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은 내용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칼을 휘두르신다라고 그렇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칼을 휘두르신다라는 이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은 하나님만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지켜가고 자기 백성이 어떤 일이 있어도 백성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백성은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에 아멘으로 화답한 사람이 자기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단순하지 않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네가 나와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는 복을 내게 줄 것이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이 말씀으로만 언약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백성들이 아멘함으로 언약이 맺어집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다 라고 말할 때는 일방향적인 편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항상 두 당사자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은 결코 한쪽 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 편이 다 동의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향해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 때 야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신원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이유 없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 백성을 사랑하셔도 언약의 방편 밖에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에 의존하여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에 의존하여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될 때 야훼 하나님은 칼을 휘두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시아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호시아 왕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야훼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방의 여러 왕이 세운 규례를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유다가 포로가 되는 이유가 뭔가, 아수르에 팔려가는 이유가 뭔가 라고 묻게 되니까 그들이 힘이 없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 가운데 야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방식대로 너희가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의 손에 너를 팔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지금 남아있지만 유다도 하나님께서 그 방식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7장 13절에 보면 야훼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례대로 행하여 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와 선견자의 등장은 단순히 하나님께 그들 가운데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보다는 도리어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된 행위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범죄한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활동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악한 왕들이 세워지게 될 때 더 강력한 선지자들이 세워집니다. 더 강력한 선지자들이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야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자기의 종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각각의 선지자와 각각의 선견자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말하면서 너희는 돌이켜야 한다. 너희는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남방 유다도 이방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방 가운데서 그들은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여 야훼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포로의 귀환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 가운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도리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그 성전은 강도의 굴혈이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지도자인 서기관들이 지금 배교한 모습 가운데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장 1절의 말씀 보면 1절과 2절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고 돌을 자고 극 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심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는 정말로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그 포도원을 우리도 지키겠습니다. 분명히 적들이 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이 포도원을 침투하는 여우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여우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서 지금 망대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잘 가꾸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이 극상품 포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덜 포도를 맺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당 앞에 포도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포도 종류가 거봉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포도를 보니까 거봉나무에 작은 포도들이 열려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루가 열려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라고 말합니다. 아예 그냥 배교한 정도가 아니라 포도원 자체를 탈취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탈취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이 복음서의 내용이 마치 유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탈취한 것 같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탈취해버렸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나눌 때 이미 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재판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야훼 하나님이시고 야훼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방 왕 앞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의 왕은 가이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자기 거짓이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지금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이방의 왕을 따르고 이방의 문화를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의 아비가 마귀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이런 현장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탈취한 마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탈취하여 지금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절도며 강도입니다. 이를 요한은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주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들은 정말로 주의 말씀 가운데 배교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역한 사람들에게 지금 주께서 말씀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버린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첫 사랑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엄중한 심판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교한 백성들에게 주께서 지금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배교한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단순히 열왕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이방 나라에 팔리는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를 버리실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리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는 모든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에서 버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우리 설교 두 번째 대제도 생각합니다. 둘째, 야훼 하나님은 자신을 거절한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봅니다.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의 법을 버린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벌이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원을 만들었고 농부들은 그곳에서 일합니다. 그때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이 종들을 성경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이 종들을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자가 나올 때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두고 때때로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어쨌든 구약의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쳐서 멸해버려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편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방 손에 팝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처럼 주님께서는 정말로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은 생각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좀 달라지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우선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자기 백성 언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주의 말씀과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 오셔서 이방의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의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표적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이방의 많은 나라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시고 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왜 자기 백성을 향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자기 백성을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6절과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방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딸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좀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 앞에서 주님은 대답합니다. 나는 개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께서는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은 언젠가 엄중한 심판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계속되기 때문에 영원히 계속되어져서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을 가져오십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 선을 넘어버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그 아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미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단순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돌이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여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액면가대로 이해하면 참 곤란해집니다. 이를테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보면 그 아들을 죽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다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빼앗기기 이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절대로 너 회개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 나 죽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은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원창조를 이루실 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성령의 새롭게 된 피조물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해주어서 너 죄짓지 않게 만들 것이고 진리가 너 그렇게 하지 않게 만들 것이고 1차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말씀에 순종할 책임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런 방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이 우리를 두고 한 말이다 라는 사실들을 이들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가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자체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체를 빼앗아가 버린다 그럽니다. 국민은 그 땅에 삽니다. 여전히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주권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더 이상 하나님 나라로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바깥 어느 데 쫓겨나 설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설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현상, 이 현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현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그런 현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살게 되어지면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설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 땅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요한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그대로 머무르고 있다면 왜 첫사랑을 잃어버린지 그 잃어버린 시점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촛대는 요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일곱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건물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라고 하는 건물 자체는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두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은 많이 세워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교회가 사라져버리는 것, 이것은 대단히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에 보았던 상징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바벨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바벨을 쌓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듭니다. 이것을 바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조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흩어지라 그러니까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도무지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없을 것처럼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계속 올라가서 하나님 물을 채우면 하늘까지 채울 것인가 라고 말하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바벨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라고 이름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린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바벨입니다. 모조 성전입니다. 거기에 속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단히 대단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주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벨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들을 버린 자 바벨이 될 것이라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은 빼앗겼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그들에게 많은 이스라엘 땅의 곡식의 소축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지금 많이 개간하여서 많은 곡식을 얻습니다. 또 많이 발전하여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단순한 풍요의 땅이 아닙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언약 가운데 풍요로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자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많이 가지고 있고 편안하게 살게 되면 와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예, 그 땅은 편안한 땅입니다.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살기에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풍요를 누리는 그 땅, 하나님 나라로서 풍요를 누리는 그 땅을 두고서 이야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나라를 세우기 전에도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은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한 땅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버린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빼앗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설교의 세 번째 대지를 생각합니다. 셋째, 야훼 하나님은 열매맺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이 심판받으므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집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에 빼앗기게 되면 그 나라는 없는 게 됩니다. 그렇죠? 그 나라는 없는 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빼앗겼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안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았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길 때 우리는 또 한 번 유심히 읽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물론 믿음의 선택을 하지요. 그러나 이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하나님 교회를 보존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때때로 직분자로 장로의 사역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때로 그것이 목사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목사란 도구를 통하여 장로란 도구를 통하여 그 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자기들 자신이 지금 하나님 나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탈취하려고 하는 아주 엄청난 일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탈취자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탈취하는 사람은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와서 주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탈취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열매 맺는 백성.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붙어있지 않는 자, 몸된 주님께 붙어있지 않는 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자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주님이 주시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줄기는 가지는 나무에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은 끊임없이 주의 뜻을 들어야만 끊임없이 주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그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주께 붙어있는 일입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주님께 붙어있어야만 주의 말씀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양식에 따라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의 양식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 결코 열매 못 맺을 것입니다. 아니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다른 열매를 맺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과연 어떤 자에게 주의 나라가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배교한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배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빼앗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그 나라의 권위를 빼앗기고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참 이스라엘 안에서 주님은 그 나라를 정말로 빼앗아버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때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이 결코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결코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주께 붙은 자,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주께 붙은 그 자들에게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주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며 오직 주 안에 살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성취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제 주의 백성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나니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제 결단하며 주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교회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이,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의 모임이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떨어질 때, 정말로 주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떨어질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경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고의 말씀을 끊임없이 무시하고 떠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은 정말로 그 교회를 주님의 교회에서 제하여 버릴 것입니다. 그때 더 이상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남아있지만 그 이름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이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단의 회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함께 교회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때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읍시다. 아멘.